요한 1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용하는 언어들이 성경을 통해서나 아니면 교회 전통을 통해서나 나온 말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 영생, 구원, 하나님과의 교제 뭐 이런 단어들이죠. 교회 연륜이 쌓이다 보면 이런 단어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많이 더 사용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많이 사용하면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게 관념적인 수준에 머무른 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 뜻이 밝혀지지 않은 채, 내 속에서 정의가 잘 되지 않은 채 이것이 그냥 믿음이겠거니 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 사용되어집니다. 이런 그 영생이 무엇인지, 그죠? 영생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죠. 무엇인지 모르면서 그냥 영생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런 기독교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어휘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깊이 생각하지 않고 정리가 되지 않은 채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은 이렇게 신앙생활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겉돌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단어를 그냥 생각하지 않고 사용하기 때문에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또 도와주어서 자신의 그 신앙이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강해를 들으시면서 벌써 생명, 사귐, 기쁨이 충만함, 하나님이 빛이시다, 어두움이 없으시다,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죄가 있다 이런 등등의 많은 말들은 우리의 상식으로 정의될 말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맥락에서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서 내가 새롭게 새겨야 할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 사실 때문인데 첫 번째는 성경 용어가 관념적인 이런 추상 명사에서 그치면 신앙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이 정립이 안 되면 지금 요한일서 독자들이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진짜 기독교 신앙을 가졌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을 가졌는지 아니면 이단성 믿음에 빠져 있는지 그것을 잘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이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의 배경 속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오해할 소지가 많은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대언자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대언자 되신 그리스도와 우리 신자 사이의 관계 진정성에 대한 그런 요한의 진술을 이제 들어볼 차례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설교에서도 관념화되면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세 가지의 주제들인데요. 첫 번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안다, 그를 안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 그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듣기는 굉장히 좋은 말인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그냥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먼저 우리의 삶을 그냥 겉돌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 가지 주제를 조금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죠. 예수님을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질문을 제가 좀 바꿔볼까요? 오바마 대통령을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바마 대통령 여기 아시는 분 있습니까? 있다고 말할 수 없죠. 물론 알죠. 그럼 뭐 미국 대통령이고요. 뭐 이력도 알고요. 그 다음에 이름도 알고 뭐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압니다. 그러나 당신 오바마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죠. 뭐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는 질문에 있어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압니다. 나 예수님을 압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뭘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지금 하늘의 보좌에 앞에 계시다. 이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대화나 몸짓을 통한 소통이나 교류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이 안다라고 말할 수 없죠. 세 번째, 정말로 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분에 대한 성품이나 또 그분에 대한 지식이나 또 그분이 어떤 감정의 뭐 여러 가지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감정의 세계가 어떤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체험이 되어야 그분을 내가 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세 가지 외에도 요한은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보다 더 나아가서 3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내가 그분을 안다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뜻, 그분의 계명을 따름으로써 입증할 수 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우리가 부모, 자식지간에 한번 관계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성품이나 지식이나 또는 부모님의 어떤 감정을 세계를 가지신 분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실질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고 다른 사람에게 증명하기 위해서는 내가 부모님의 뜻을 진정으로 알고 마음과 행실로 따른다면 그것은 자신이 부모님을 우리 부모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쟤는 저렇게 배웠나 보구나. 부모님한테서. 부모가 저런 분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3절에서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이라는 말씀이 있을 때 볼 때 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1절, 2절에서 받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명이란 말을 요한일서에서 아주 종종 만나실 겁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요한은 계명이란 단어를 쓸 때 구약의 십계명이나 모세법을 염두에 두고 계명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요한에게 있어서 계명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말합니다. 세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유명한 세계명 우리가 기억하는 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죠.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가르침 전체를 요한은 계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이 그 다음 주부터 당장 이제 계명이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놓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 객관적으로 증거할 바가 없어도 주관적인 차원에서 분명히 난 예수님을 만났다, 그분을 체험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한 부류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성경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그분을 안다라고 말하려면 그분의 뜻과 마음을 알고 지킨다면 그보다 더 나은 증거는 없을 것이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또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또 연결되어서 두 번째 주제가 있었죠. 계명을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이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사회에서 법을 지킨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구약 성경의 율법을 다룰 때 계명을 지킨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 구약의 흐름 속에서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이 문자적으로 지키면 충족되는 것을 말하죠. 그런 차원에서 지킨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도 보면 율법에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럼 이 말씀을 부모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인가? 구약 성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들을 한번 거기서 쭉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조항에 걸리는 것들이 부모에 관해서 걸리는 것들이 있는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기 21장 같은 데 보면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용서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부모를 저주하고, 그죠? 이 저주한다는 것은 무시하고, 그 다음에 또 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면 굉장히 뭐 돌이킬 수 없는 엄격한 형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조항 같은 것에 위배되지만 않으면 구약에서는 부모를 공경했다라고 말하는데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 쉬운 것이죠. 매우 엄격하게 들리죠. 그러나 그리고 또 우리는 그것을 다 지킬 수 없다고 들어왔죠. 그러나 사실 율법 준수에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 율법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자신 있었던 게 바로 그런 면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꿰뚫어 보시고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준수에 있어서 마음까지는 율법이 마음까지는 다스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형식적으로 빠져나갈 구멍만 있으면 빠져나가면서 율법 지켰다 이렇게 말해도 아무도 넌 아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잘 지키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못 지켰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다 자기가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섰을 때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타이틀을 붙였을지도 모릅니다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그 현재의 시점에서도 나는 사실 죄인 중에 괴수격이다. 내 속에 있는 죄와 죄성과 거기에 대한 나의 마음과 이런 것들을 다 성령 가운데 들춰보면은 괴수가 아니고선 내가 설 자리가 없다. 이런 말을 또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성령의 빛에 의해서 폭로되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잔데 복음에 비추어서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새겨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주라고 말씀하셨고 누가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하셨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그리고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구제는 은밀하게 해야 되고 또 기도는 골방에서 하는 것이고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던 방식과 좀 많이 다른 방식이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율법보다 더 부드럽게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과 전인격으로 따르지 않으면 따를 수 없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율법보다 지키기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게 하십니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예수님의 계명을 하나씩 하나씩 지켜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문자 그대로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문자 그대로 따르라 그러면 문자 외에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테니까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신보가.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행하는 것이 새 언약 백성의 특권이고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것이 지켜지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죄나 저주받지 않죠. 그러나 옛 언약에서는 못 지키면 형벌이 따라오죠. 율법의 저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 율법의 저주라는 것은 못 지키면 형벌이 따라오는 것, 부모를 저주하면 그냥 죽어야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 안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큰 차이인 것입니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새 언약 백성인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지킨다면 그러면 율법을 못 지키는 경우가 없게 됩니다. 이 포괄적인 진리의 사실을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은 구약에서처럼 문자를 지킨다라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지 더 깊은 측면을 찾아야 되겠죠. 이 말은 줄여서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전체를 우리가 추구할 때 마음과 행실과 삶의 열매가 일치되는 그런 수준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음과 우리의 행실과 그 다음에 그 행실의 열매들까지 일치가 되게 하는 가장 선한 길은 어떤 길입니까?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과 행실이 따로 놀지 않습니다. 만약에 따로 놀면 그건 가짜 사랑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과 행실이 다르다. 그 사람에 대해서 뭐 누구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생각과 나의 그 행동의 결실이 다르다. 이렇게 되지 않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죠. 사랑한다고 하면 내 생각과 행실과 그 행실의 열매들이 일치가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치시키는 가장 좋고 선한 방법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욕구가 생기는 것이고 사랑하는데 용기가 생기는 것이고 사랑하는데 이 사랑은 옳다라는 자신감이 있고 그 사랑의 열매에 대한 기대가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이 관계가 또는 이런 나의 상태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소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모든 인간과 세상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랑 아까 예배를 드리면서 드린 말씀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사 선생님들이. 그러나 걔네들 다 이해 못해도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만큼 그 씨앗에서부터 시작해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총화 그것을 이루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서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어떻게 입증될 수 있는가? 예수님의 계명을 그렇게 마음으로 행동으로 결실을 기대하면서 지키는 그런 어떤 계명 속에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내 삶에서 증거 어떤 증거로 나올 수가 있는가? 그것을 다룸에 있어서 요한일서의 굉장히 큰 주제 중에 하나인 이제 사랑에 대한 서곡이 5절에서 울려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구절을 제가 표준 새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아까 제가 관념화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이거죠. 그죠?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한번 한 면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완성된다. 완성되어져 간다. 이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안다. 이렇게 말하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우리가 실질적인 적용의 측면을 한번 잡을 수 있는 그것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완성된다라는 말씀을 보세요. 개정 개혁 성경이나 개정 개혁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이제 이런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에 반응을 하면, 그러면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어떻게 온전하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계명을 지킴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거짓 교사들에 대항해서 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이 믿는 신에 대한 사랑의 개념까지 자신들의 신앙을 끌어올리지 못했거든요. 자신들의 신앙은 그냥 개념이고 신조이고 그냥 룰에 불과한 거였습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한다면 주관적인 자기들 나름대로의 체험, 육신을 무시하는 영적인 체험만을 우선시하는 그런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거를 하는 것은 다 자기 자랑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삶의 방식은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지금 요한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교회 처음 나올 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고 나온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확실치 않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실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부분 신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아마 그렇게 내가 살지 않으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혹시 벌이 닥칠까봐 그 의무에 얽매인 그런 당위적인 순종 때문에, 그죠? 아 이거 뭐 당연히 뭐 하라면 해야지 뭐 내가 뭐 할 말이 있겠어? 이런 식으로 순종을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이유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필요에 의한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세 번째 단계에서 요한은 순종이라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까지 그 수준까지 지금 우리를 끌어올리고 싶은 것입니다. 요한은 거짓 교사들의 신앙과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참 신앙의 그 진위는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유심히 들어두었다가 자기가 아, 나 당신이 그 말 하는 거 내가 옛날에 들었어요. 그리고 행실과 표현으로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렇다면은 언젠가 기회만 닥치면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내보이고 싶겠죠. 자연스럽게. 그죠?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죠. 사랑의 관계를 더 친밀히 하고 싶어서 그 일을 내가 그 사랑에 반응을 하고 싶은 것이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자와 내가 일체가 되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 있고 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해주고 싶다라는 것. 그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온전해진다라는 말.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모두 다 드린다, 뭐 하나님을 위해서 전 인생을 희생한다, 이런 뜻도 물론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고 희생하면 사랑하는 것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좋은 예가 되겠죠.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애쓰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부족한 말입니다. 조금 더 사랑의 본질에 어울리는 개념과 그 표현이 없을까요? 내가 주기는 다 주는데, 희생은 다 하는데 더 사랑의 본질에 어울리는 개념이 없을까요? 사랑이 무엇인가요? 사랑은 일단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의 행실과 표현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에게까지 자기가 자신의 가치가 담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을 내밀어서 주는 선하고 아름다운 행실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아시죠.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욕심을 교묘하게 채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내 사랑하는 대상을 이용해서 뭐 자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랑하는 친구라든지 가족이라든지 하면서 교묘하게 나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나의 만족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첫 번째 조건은 진정으로 자신을 넘어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렵죠. 내 자신을 넘어선다는 것, 내 자신을 진정으로 극복해야 된다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단계만 하시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화가 난다. 나는 분노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화를 잘 낸다. 그럴 때 한 번 자기 화를 꺾고 그리고 상대를 대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꼭 내게는 가짜 사랑 같죠. 왜냐하면 내 진짜 모습은 화내는 건데 그것을 꺾었으니까. 그러나 그 자기를 그렇게 극복하고 그 다음에 상대에게 사랑의 표현과 행실을 주었을 때, 아, 이것이 진짜 내가 사랑으로 나가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사랑하기가 참 힘들다라고 말하는 그런 고백을 많이 듣게 됩니다. 물론 저부터도 이제 훈련하는 것이고요. 우리 모두가 다 애써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 자기를 넘어서는, 자기를 극복하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개인적으로만 또 뭐 특별한 경우에만 누구에게만 주시지 않고 인간들이 다, 나는 모두에게 이 사랑을 준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에,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성경에 적어놓으시고 다 알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가장 귀한 최고의 소유인 하나님의 생명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예수를 믿으면 그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하는 것만도 모자라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사랑이 변질되지 않도록 씰링을 하신다 이거죠. 인쳐주신다 말이죠. 변하지 않도록. 그 결과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 때문에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서 새롭게 일어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 말고 부흥을 기대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데 그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다. 이거는 되게 이상한 부흥이고요. 가짜 부흥이기가 쉬운 것이죠. 본인에게도 그렇습니다. 신앙에 대한 열정이 생겼습니다. 열심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열심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이냐? 가만히 보니까 아, 좀 하는 게 안 됐어요. 안 돼 보여. 그래서 아, 내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열심을 막 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부여가 될 때 우리는 시간이 다소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개인적인 부흥이나 공동체의 부흥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그것에 근거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뚜렷하게 인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온전케 된다라는 말을 들을 때 너무 완벽한 수준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상적으로 들리기 쉬우시겠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사랑을 인생의 대주제로 삼고 그리고 그 사랑의 행실이 나타나기 위해서 말씀을 실제로 행하는 우리의 몸짓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으면은 내가 사랑한다면 듣고 싶고 행하고 싶은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거나 시기하거나 성내거나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온전해진다라는 말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하셨는지를 내가 먼저 배우고 알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함 속에서 그 사랑이 온전하여지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랑은 말씀을 행함으로써 배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그냥 개념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행동할 때 배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가이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해보면 되니까요. 그 6절을 보면 그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행하시는 것을 배우려면 말씀 속에 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은 보기를 열망하십니다. 제가 성경 한 군데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여기서 누구의 사랑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듣던 지금 성경의 그 모든 원리와 교리와 이게 지금 다 뒤죽박죽이 되고 뒤집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15장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의아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하셨는데,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예수님도 당신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이게 뒤바뀐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에는 깊이 숙지해야 될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반응하고 말씀을 행함으로써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더 풍성하게 실질적으로 부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추상화 차원에서 실질적인 차원으로 넘어가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약속된 친밀한 교제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온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여태까지 참 많이 무시해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성경의 말씀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잘 봐야 되겠죠.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하며 행하는 자들에게 훨씬 더 풍요로운 축복이 내려온다. 약속된 유업이 주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은 이제 요한일서를 다루면서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단회적으로 짧은 시간에 이루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 다 아시죠? 그럼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배우고 행하면 그것에 더 큰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또 더 배우고 행하면 더욱더 큰 사랑을 체험하는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다가가도록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지는 길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뭐 서로 말하고 격려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아는 그 절차와 과정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런 교리들 얼핏 들으면 다 맞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 가지 이런 측면에서 분명히 다른 것이 있다. 바로 사랑하는 자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시고 가까이 하는 자에게 더 가까이 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새겨 듣고 행할 줄 알아야 된다. 지금 요한은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바로 말씀에 내 자신을 의탁하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따라오는 일이라는 것.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자신을 그 말씀에 의탁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우리가 보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념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더욱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 2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